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꿈에 대한 그 다니엘의 해석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앞부분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두 번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땅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고, 또 높이 자라 하늘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도 많고,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또 들짐승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있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소리를 지르며 그 나무를 베고 또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떠나게 하고 새들을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일곱 대를 지나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꿈을 꾸고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 바벨론 제국의 지혜자들과 또 술사들을 불러들여 꿈에 대한 해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꿈에 대해 해석하지 못하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꿈의 내용을 듣고 꿈의 뜻을 깨닫고 나서 그 내용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본문을 시작하는 19절의 말씀에서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내용이 느부갓네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왕에게 닥칠 이 충격적인 일로 인해 괴로워했던 것이에요. 그러자 왕이 다니엘에게 고민하지 말고 꿈의 내용에 대해 말하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담대함으로 왕에게 그 꿈의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꿈에 대한 해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이 꿈에서 본큰 나무는 왕 자신을 가리킨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늘까지 닿고 땅끝까지 미칠 권세를 주셨지만 이제는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은 궁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고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슬을 맞으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만에 빠진 느부갓네살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였고 그가 가진 큰 권세조차도 무너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다니엘 개인으로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오랫동안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 왕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왕이 비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당시 왕은 절대 주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형통을 빌며 또 왕의 편에 서서 도움과 힘이 되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지금은 큰 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있지만 곧 왕위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시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일곱 대 동안 짐승들과 거해야 한다고 말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왕의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는 일이었고 반역을 일으킨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고 또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순간 마음으로 참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은 담대하게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왕에게 해주게 됩니다. 다니엘은 비록 자기에게 위기가 닥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왕의 눈치를 보기보다 왕보다 더 크고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할 사명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듣고 선지자적 사명감에 불타서 진실을 고발하고 잘못된 것을 내가 다 말해서 고치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아무런 배려도 없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지혜롭지 못한 행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입만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단지 그 말의 진실 여부와 말의 목적과 지혜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말이 있죠. 즉 같은 말이라도 그 말하는 그 어감에 따라서 또는 사용하는 단어에 따라서 전달되는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다른 사람을 분노하게 할 수 있고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회개로 이끌고 관계의 회복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꿈에 대한 해석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의 권위가 왕보다는 다니엘에게 더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신중하고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이 메시지를 하나하나 풀어갑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꿈에 대한 그 해석의 내용을 왕에게 전해줍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의 마음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망하기를 원하는 저주의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으니 그 사람의 기분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올바른 말을 해줘야 한다는 교만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러한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또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꿈의 해석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분이심을 깨닫고 주님께 복종하기를 원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꿈에 대한 모든 해석을 20절에서 26절에서 마치고 본문 마지막인 27절에서는 왕을 향한 다니엘의 권면이 이어집니다.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끊임없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백성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를 행하지 않아서 가난한 자들이 착취와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법을 무시한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단지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조심스럽지만 담대하게 왕에게 회개를 권고합니다. 즉 그가 던지는 회개의 내용은 왕이 공의를 행함으로 자기의 죄를 사함받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자기의 죄악을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평안함이 장구한다라는 말은 심판이 임하지 않고 무사하게 지나가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왕이 해야 할 일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카톨릭에서는 구제를 통해 죄를 구속한다는 교리를 뒷받침해주는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에 의하면 여기서 사한다는 것은 제사장적 어휘가 아니라, 즉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관련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를 통한 죄의 구속의 근거가 될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이 말씀은 행위로 죄를 구속받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지금까지 왕으로서의 공의를 행하지 않았던 삶에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 공의를 행하는 바른 왕으로 다시 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행함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과 순종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교만으로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또 권력을 키워가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며 생명과 권세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강조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깨닫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 이 시간 동안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또 연단의 시간을 통해 훈련받고 진심으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도 내 삶의 일정한 부분에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일정한 삶의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굳이 느껴지지 않는, 굳이 필요하지 않는 삶의 영역이 있음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이 성공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부담 없이 즐기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의 영역에 들어오심으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이러한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나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의 필요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가고 내 안에 자아는 커져만 가고 교만이 싹트고 우상이 만들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없는 성공은 참된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성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성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에게 들려졌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마음과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살수 있다라는 생각 또는 행동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물론 느부갓네살 왕은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징계를 받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메시지를 주시고 인내해 주실 때에 우리는 속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실패와 믿음으로 담대히 실패와 또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대조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며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로 인식하며 하나님을 믿고 인정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공의와 긍휼을 나타내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또 서로 세워가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마음과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또 들으면서도 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안에 우상들을 세워가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또 잘 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또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로 우리가 인식하며 믿고 인정함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하나님, 많은 것이 참 어둡고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불안과 또 슬픔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 강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